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10일 사망했습니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 최초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데 공을 세워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받았지만 서방 세계에선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에 핵무기 제조 기술을 판매한 악명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칸 박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이슬라마바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0일 85살의 나이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를 통해 파키스탄이 국가적인 우상을 잃었다며 그가 파키스탄을 핵무기 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 공헌을 해 국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중앙정보국 CIA와 영국 정보당국 등은 앞서 칸 박사가 자신의 밀매 조직을 통해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 불량 국가들의 핵기술을 판매한 증거를 확보해 파키스탄 정부를 압박했고,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2004년 칸 박사를 체포했습니다. CIA는 특히 칸 박사가 1990년대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관리들을 만나 우라늄 농축시설 설계도 등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했다고 밝혔으며, 칸 박사는 체포 뒤 TV 연설을 통해 관련 혐의를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칸 박사는 지난 2013년 미국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을 방문해 핵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거듭 시인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10일 오늘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의 공개 소환을 보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해 감시와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와 세계 기독교연대 등 40개 단체들은 소환에서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이 창건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 고통이 더 악화하는데도 노동당 창당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은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자들이 언젠가는 그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양자 다자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을 모두 중요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이 어제 한글날을 기념한 가운데 유엔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해마다 10건에서 12건의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BOA에 유엔 사무총장이 매년 유엔 총회에 제출하는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와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두 기구에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와 연설 등 매년 10건에서 12건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별도로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들을 통해 북한 인권 관련 주요 메시지를 한국어로 번역해 알리고 있다며 한국어 구사자들이 우리의 모든 공공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기록조사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과 탈북민단체인 노체인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최근 BOA에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의 한국어 번역이 지난 1, 2년 사이에 많이 증가했다며 한국 매체의 신속한 보도를 통한 대북 인권 개선 압박과 그 심각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될 한국 대통령 선거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최종 경선 결과 이 지사가 총 유효 투표율 50.29%로 과반을 얻어 결선 후보 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후보 확정 뒤 연설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차 경선 예선을 통해 4명의 후보를 선출했고 최종 후보는 다음 달 5일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에 실시됩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구름 많고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량 되겠습니다. 뷰인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원을 위한 물품이 북한에 반입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에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박동정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용 물품을 전달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WHO가 제공한 의약품과 물품이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국경 봉쇄 이후 인도주의 물품이 선박을 통해 북한에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적어도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장이 저희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살바도르 평양사무소장은 몇 달 전에 유엔 기구들이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중국 다렌항에 발이 묶인 일부 물품이 북한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일부 의약품과 물품이 북한에 전달되도록 허용하겠다고 연락한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해 1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초기에 국경을 전면 차단했고요. 이어서 지난해 7월에는 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해서 해상 수송까지도 중단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WHO의 그 지원 물품이 다렌항을 통해서 남포항으로 이렇게 해상 수송로로 반입이 허용된 것은 해상 수송이 중단된 지 1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이 WHO가 코로나 백신도 북한에 보냈을까 하는 점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으로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에 그 코로나 백신을 보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WHO가 보낸 방역 물자가 이제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는 것은 그 에드윈 살바도르 그 WHO 사무총장이 VOA에 보낸 그 답변을 통해서 지금 알려졌는데요. 그가 밝힌 것은 일부 품목이 그 언급이 돼 있습니다. 북한에 보냈다는 품목에는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방역물품으로는 개인 보호장비와 그 장갑, 마스크, 진단시약 등을 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무리 봐도 코로나 백신 얘기는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의 과정, 국제사회의 그 입장 등을 보면 WHO가 그 백신을 지원했을 공산이 큽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북한에 여러 차례 그 코로나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백신 지원 의사를 밝혔고요. 또 이를 그 북한 당국에 타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제 그 협의체죠. 코백스가 그 백신을 주겠다. 또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북한 당국이 그때마다 그 영국제죠. 그 아스트라제네카 제공 이것을 다른 나라를 줘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중국제 그 코로나 백신도 안 받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그런 그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 측에서는 어쨌거나 백신을 그 지원하자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뭐 틀림은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그 코로나 방역을 또 상식적으로 볼 쪽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지금 그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면서 백신을 지원 안 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북한이 아마 그 이것을 받으면서 백신 얘기는 가급적이면 밝히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좀 알 도리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그 전달이 됐는지 또 어떻게 됐는지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중국의 시노팜이나 시노백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코백스가 북한의 그 순서가 왔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더 우선적으로 시급한 다른 나라에 보내면 좋겠다라고 북한이 언급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지금 코로나 백신이 이번에 그 반입됐다 이렇게 그 추정할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백신이 갔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이 아까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번에는 코로나와 관련한 의약품 장비는 있어도 백신 접종을 위한 그런 그 백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김 위원장이 정책을 바꾼 걸로 봐야 합니까?
그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력갱생 얘기가 나온 것은 꽤 됐죠. 그렇지만 이것이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쥐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힘을 합해서 지금 북한이 직면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자고 하는 일종의 구호이지 이것이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노력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이런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외부 지원에 매달리거나 연연하겠다는 의미도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연결시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인도주의 물품 이런 것들은 사실 이번에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지원 물품이 해상으로 처음 들어갔다고 했지만 그 전에도 일부 다른 인도주의 물품들이 전혀 들어간 적이 없다. 이것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외부의 인도주의 지원까지 완전히 말하자면 거부하면서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으니까 정책을 바꾼 것이다. 이번 WHO 물자 반입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WHO가 지원하는 의약품 등이 이번에 반입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이 앞으로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의 지원 물품 반입을 계속 허용할 걸로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그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많은 민간단체들이 그 북한을 돕기 위해서 그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하게 그렇게 지금 성과를 낸 게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국제기구들이 이제 백신을 주겠다 이렇게 여러 번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전달이 안 됐고요. 또 민간기구들도 뭐 언론은 잘 안 났지만 북한에 가지 못했거나 물품을 보낼 수 없어서 그 북한 옆에 있는 그 중국 항구죠. 그 다른항에 그 말이 그 발이 묶여 있던 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최초로 지금 들어간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이 지난해 한 3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외교관들을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대부분 외교관은 물론이고 국제기구들도 평양에서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평양에는 한 25개 정도의 외교관이 있는데 그중에 외교관이 그 상주하면서 활동하는 게 지금 9개 정도 예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쨌든 그 해상 반입을 통해서 이런 그 물품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저 앞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요번 그 해상 반입이 시험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의료품 방역 물자 이런 것이 반입이 순조롭게 되고 또 북한도 아무 이상 없이 이것을 받아 쓰게 되면은 그 같은 국제기구 또 민간기구들의 그 반입 이런 활동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만일 반입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그 문호가 그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기 때문에요. 이번 사태가 상당히 앞으로의 그 인도주의 활동을 규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 국무부는 WHO의 대북의약품 반입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무부가 왜 이런 언급을 한 건가요?
예, 사실 이런 국무부의 입장은 일관된 것입니다. 미국 정부에. 그래서 이 북한의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뜩이나 자본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지적 아닙니까? 이렇게 부족한 자원들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계속해서 투입함으로 인해서 이 사실상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자산이 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그 자원의 전용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와는 별개로 그 수요,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건가요?
네, 국무부의 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말한 것은 주로 그 민간단체, 국제기구들의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돕는다 그런 뜻에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UN 대북제재위원회 면제 승인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이제 어떤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들을 돕겠다,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은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국무부에 가서 방북 승인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인도 지원 물자가 대북제재 그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무부를 통과한 다음에는 UN 그 대북제재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것을 면제, 이것이 설사 저촉이 되더라도 이것은 그 인도주의적 물품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무부는 바로 이 같은 승인을 빨리 해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국무부가 나서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나 차단을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주민들의 경제난이 악화됐고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토마스 오웨아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조만간 UN 총회에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이런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퀸타나 보고관의 보고서는 이제 이번 달 안에 유엔 총회에 보고될 예정인데 이제 사전에 공개된 것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이 북한 지도부의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고 또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국경 봉쇄를 하면서 국내적인 이동까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인도적으로 필요한 물자의 수입이 제한되고 따라서 북한은 더욱 고립되고 주민들의 식량이라든지 이런 물자에 접할 수 있는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또 이 무역이나 상업 활동에 국경 지역에서 말씀이죠. 의존하는 많은 주민들이 수입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 국경 봉쇄가 계속해서 주민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이렇게 생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집안의 물품을 내다 파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공장이나 광산 등이 전력 또는 부품이나 원자재가 부족해서 문을 닫고 또 어민들도 조업을 제한하는 바람에 북한 당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 말하자면 전 분야에 걸쳐서 이 당국의 극심한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자세히 퀸타나 보고관이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지원과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가 해제돼야 하는지도 밝혔나요?
네, 그 퀸타나 보고관은 그 보고서에서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 그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제재를 뭐 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이제 VOA에 그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그 이메일에서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견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그 제재의 문제점, 제재가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좀 소개드리면요. 연료나 기계, 예비 부품의 수입 제한이 에너지 보안과 운송, 농업, 의료, 위생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해산물과 그 섬유 수출 금지가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무엇보다 연료 문제는 역시 그 석유죠. 그 유엔 안보리 제재는 그 정제유 같은 경우에는 연간 그 50만 배럴밖에 는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필요한 것에는 상당히 한 10%밖에 안 되는 상당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뭐 한 500만 배럴을 썼다 이러는데 그 10분의 1인 50만 배럴밖에 수입이 안 되면은 여러 분야에 그 문제가 일어나죠. 그걸 예를 들어서 공장이 뭐 안 돌아가는 건 물론이고 운송, 농업, 의료 이런 것에 상당히 영향 주름살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의도치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 이런 그 지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해산물하고 이제 섬유 수출 얘기인데요. 해산물하고 섬유 수출은 원래 그 석탄 수출하고 함께 북한의 그 3대 그 수출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산업을 돌려서 해산물을 수출을 하고 섬유를 가공해서 중국에 수출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이제 북한 경제가 돌아갔던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 2017년 12월부터 그 이게 금지가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북한의 어떤 그 어부가 있어서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걸 중국에서 팔아다서 생계를 꾸려왔다면 이게 한꺼번에 막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이제 섬유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그 방직공업, 인가공 이런 곳에는 그야말로 그 수천 명의 그 여공들이 투입이 돼서 그동안 그 같은 인가공 이런 물품을 만들어서 이제 중국에 수출해서 고용도 유지하고 돈도 벌어오고 생계도 꾸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막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마 이런 걸로 보면은 그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공을 해고할 수밖에 없고 해고하게 되면 여공의 그 생계가 상당히 막막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그 빨리 좀 풀어서 이 같은 것이 그 인권 침해에 이런 그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이런 것을 좀 푸는 게 좋겠다 이렇게 퀸타나 보고관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UN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UN 총회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한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UN의 그 인권 특별 보고관이라든지 또는 인권 최고 대표가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어떤 일부 완화를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UN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UN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는 인권특별보고관이나 UN 인권이사회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지만 대체로 이 제재 완화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그 권고하거나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UN 차원에서 이 북한 주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 볼 수가 있는 증거라는 지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오랫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 봉쇄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 홍수라든지 가뭄 이런 것들로 곡물 수확량까지 줄어들면서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 이런 유엔 차원에서의 어떤 그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퀸타나 보고관은 또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특별재판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그 인권 유린 상황이 상당히 그야말로 끔찍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책임자를 처벌할 그 특별재판소, 특별법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처리를 하자, 책임을 묻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뭐 10년도 더 된 그런 그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권유린 말고 예를 들어서 대량 학살 이런 게 있고 또 전쟁 범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이 같은 그 책임자를 처벌할 만한 특별법원도 이미 마련돼 있고 또 구체적인 법 조항, 법 근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유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같은 것에 비해서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법적 근거가 좀 그 약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유엔 안보리 문제입니다. 이 같은 특별 법정 이런 것을 만들려면은 유엔 안보리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유엔 안보리 그 상임이사국 중에 다섯 개국인데요. 그 중에 중국,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법적 근거도 좀 희박하고 또 하나 그 중국, 러시아, 유엔 안보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판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그 가능성은 상당히 좀 희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퀸타나 특별보고관에 앞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도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것인가요?
예,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의 발언은 지난 1일이었죠. 한국 외교부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의 설명은 정 장관이 얘기한 것은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제재 완화 문제도 함께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정 장관이 처음 이 발언을 할 때는 일단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에 북한을 유도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정리한 건지는 분명치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 비핵화 협상의 초기에 제재 완화를 검토해서 또 북한과의 협상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로 대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미 국무부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일부 좀 배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미국의 입장은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얘기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문제도 미북 간에 일단 조건 없는 대화, 협상 이런 것이 시작이 돼서 열리면 테이블 위에 모든 문제,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북한이 바라는 제재 해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 반면에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 정의용 그 외무장관 얘기는 그보다는 좀 앞서서 대북 제재를 좀 그 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북한을 그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협상이 시작되면은 대북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쪽의 그 언질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 얘긴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대북 제재는 어쨌든 협상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논의가 되고 비핵화의 대가로 하나 그 논의될 수 있는 항목이지 미리 협상이나 대화가 시작도 되기 전에 무엇을 약속한다든가 이것을 미리 주는 것은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 한국이 동맹국이고 비핵화를 원하는데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면 곤란하다 이런 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정의용 장관의 제재 완화 주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제재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견해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불법적인 개발을 막기 위한 가장 현재로서는 유력하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고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의 하나로서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것 역시 미국 정부의 그동안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말하자면 유인책으로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그 후 특별한 진전이 있었나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이죠. 그 유엔 총회에서 이제 종전 선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 국방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한국의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이 10월 5일입니다. 파리에서 열린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서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외교부가 밝혔는데요. 그 뒤로 미국에서 국무부라든가 백악관에서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반응, 언급 이런 게 나오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남북한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55일 만에 복원했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은 지난 2018년이었죠. 그 대북전단 살포에 그 말하자면 반발해서 북한 측이 남북한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고요. 이후에 모든 통신 연락선도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남북 간의 대화가 끊긴 상태로 이어지죠 오다. 지난 7월 말에 일시적으로 재개통됐었지만은 곧바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다시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7월 말에 차단한 이후에 55일 만에 다시 복원한 것인데요. 이 사실 남북 통신 연락선은 상당히 상징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무자들이 하루에 두 차례 오전과 오후에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그런 상징적인 조치인데 이것이 복원됐다는 것은 대화의 단초가 다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55일 만에 다시 연락선을 복원한 의도나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그 경제난입니다. 그 식량난, 물가난, 외환난 이런 것이 워낙 지금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한국을 이용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남북한 군비 경쟁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미사일 사거리는 지난 5월에 미한 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시작은 북한이 먼저 했지만 한국이 먼저 이것을 개발을 해서 지금 거의 실전 배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 같은 군비 경쟁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이제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그야말로 이제 회담이 좀 재개가 돼서 북한의 태도를 좀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북한 간의 이 통신 연락선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다 복원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통일부에 따르면은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 그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또 동해, 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있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통신선이 모두 복구된 것이고요.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이 이제 대화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그 단초는 마련됐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통신연락선 복원을 보도하면서 선결돼야 할 중대 과제를 언급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북한이 그동안 그 선결 과제로 얘기한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중 기준 내세우지 마라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이런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내 같은 이 같은 그 선결 조건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그 남북 대화 그 사례를 보면 북한이 그 회담을 앞두고는 이 같은 그 선결 과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크게 문제를 삼으면 남북 대화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그 알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이튿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 들어보시죠.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남북협력을 구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함께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한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일단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협력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이 상황을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구상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굉장히 필요한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 분야, 의료 분야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 도로 건설 이런 인프라 부분도 좀 더 상황이 진전되면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밖에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금강산 개별 관광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구상이 계속해서 흘러나왔고요. 또 이어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의지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적인 분야의 협력부터 시작해서 경제 분야로 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점차적으로 이것이 남북 간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9월 25일 담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정상회담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네, 남북한이 모두 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김여정 부부장도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10월, 11월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12월에 가령 뭐 정상회담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10월, 11월에는 일단 그 남북회담이 재개가 돼서 여기에서 그 북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 남이 생각하는 어떤 조건을 서로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조건이 맞으면 12월에 이제 뭐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좀 이루어지기 힘들거나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들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10월, 11월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을 주목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보낸 물품이 북한 남포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유엔과 한국 정부에서 나온 대북 제재 완화 주장 그리고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비오에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추인들의 구지영입니다. 1940년대 미국의 전형적인 가정주부 33대 퍼스트 레이디 베스 트루먼을 묘사한 말입니다.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전임 퍼스트 레이디 엘레노아 루스벨트와 비교할 때 베스 트루먼은 정반대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길 꺼렸습니다. 하지만 베스 트루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남편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걸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베스 트루먼을 소개해드립니다.
만약 대통령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정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퍼스트 레이디가 없다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는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제 아내가 바로 그랬습니다.
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해리 트루먼이 기자가 된 외동딸 마거릿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시절에 아내 베스가 정치적인 면에서나 다른 면에서나 주요 상담력이었다고 말했는데요. 해리 트루먼과 베스 월러스 트루먼은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1890년 부모를 따라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로 이사온 6살 소년 해리 트루먼. 금발의 푸른 눈의 소녀 베스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데 해리는 베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고 생각했고 평생 다른 여자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네, 해리는 어려서부터 베스를 좋아했지만 사회적 배경과 종파의 차이 때문에 베스와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학교 가는 길에 베스의 책을 들어주는 걸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머린 비즐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베스 트루먼은 미주리주 작은 마을인 인디펜던스에서 사회 지도층 집안에 속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리보다 위였다고 할 수 있죠. 베스의 아버지 데이빗 월러스는 마을에서 제일 미남으로 소문난 사람이었고요. 그 마을의 가장 부자 집 딸과 결혼했습니다. 반면에 해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말을 거래했는데요. 당시 말거래는 미심쩍은 일로 간주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또 베스네 집은 성공회 교회에 다녔고 해리네 집은 침례교 교회에 다녔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침례교 신자는 성공회 신자 아래로 여겨졌죠.
해리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자파상에서 일하며 학교에 다니는 동안 베스는 부모의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편안하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베스는 남자아이 같은 기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구와 테니스, 승마, 스케이트 등 운동을 아주 좋아했고 잘했습니다. 하지만 별 걱정 없이 자란 베스에게 어느 날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베스의 아버지가 1903년에 자살했습니다. 가족을 혼란과 경제적 고통에 빠지게 하고 말이죠. 사실 베스의 아버지는 돈을 잘 벌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베스 어머니의 친정인 게이츠가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줬었죠.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베스는 가족과 함께 외가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외가의 도움으로 베스는 캔자스 시티에 있는 유명한 예비 신부학교에 다녔는데요. 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동부에 있는 여자 대학에 진학했지만 베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살했다는 수치심과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집에 남은 건데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학교 동창인 해리 트루먼과 다시 만났습니다.
1910년 어느 날 친척 집에 놀러 간 해리 트루먼. 베스네 집에 돌려줄 그릇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벌떡 일어섰다. 빛의 속도로 그릇을 들고 뛰어나간 해리. 몇 시간 뒤에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는데 베스를 만났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네, 베스와 해리의 긴 교제가 시작됐는데요. 두 사람은 9년 뒤인 1919년, 그러니까 해리가 35살, 베스가 34살이 돼서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시 비슬리 교수입니다.
베스와 해리가 다시 친구로 만나기 시작해서 비밀리에 약혼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베스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해리가 베스의 신랑감으로 부족하다면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죠. 사실 베스의 어머니는 평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위 해리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이 됐을 때도 딸이 더 아깝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1917년에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해리가 군인으로 자원해서 나갔는데요. 베스는 먼저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지만 해리가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9년 동안 교제한 끝에 1919년에 결혼했습니다. 집안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전쟁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거죠.
결혼한 뒤에 해리 트루먼은 아내 베스의 친정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한때 남성 의류점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금방 접어야 했는데요. 그러다가 민주당 인사들과 어울리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제가 유세장에서 할 일이란 모자를 똑바로 쓰고 예쁘게 미소를 지으며 앉아있는 것뿐이랍니다.
네, 베스 트루먼이 친척에게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베스는 남편이 정치활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유세장에 따라다녔고요. 신문기사를 모으고 편지 답장을 보내는 등 남편의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베스 트루먼 전기를 쓴 머린 비즐리 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시죠. And she probably
advised him in his... 베스가 해리 트루먼의 일과 관련해서 조언했을 겁니다. 이 해리 트루먼이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을 때 아내 베스를 보좌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리고 연봉 $2,400를 지급했습니다. 당시 베스가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편지 답장을 쓰고 조언을 해주고 했겠죠. 해리가 베스를 보스라고 불렀는데요. 보스, 상사란 뜻이죠. 해리는 베스에게 충실했고 베스와 결혼한 걸 행운으로 생각했습니다.
1945년 4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아내 베스는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걸 전혀 기뻐하지 않았는데요. 대중 앞에 나서는 걸 꺼렸고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 했다고 비슬리 교수는 말했습니다.
전임 퍼스트 레이디인 엘레노 루스벨트는 여자 기자들을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곤 했죠. 당시 신문에는 여성을 위한 지면이 따로 있었는데 대통령 부인과 백악관 사교 행사는 신문 여성란의 단골 기사거리였습니다. 엘레노 루스벨트가 베스에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셔야 합니다 하니까 베스가 아주 끔찍했습니다. 다른 데 물어보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심했죠. 베스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코멘트, 할 말이 없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또 워싱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인디펜던스, 고향 집에 가서 있으려고 했죠.
하지만 베스 트루먼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에 소홀했던 건 아닙니다. 가끔 딸 마가릿에게 맡기긴 했지만 백악관 만찬을 주관했고요. 꼭 필요한 행사에는 직접 참석했습니다. 전임 퍼스트 레이디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대통령 부인이 너무 나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베스 트루먼은 정반대였습니다.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부인으로 비쳤는데요. 유명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가장 큰 자산은 아내 베스와 딸 마거릿이라고 평했습니다.
1948년에 트루먼 대통령은 기차로 여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 기차가 제가 살고 있던 미주리주 작은 마을인 시달리아에도 왔는데요. 마을 주민이 모두 트루먼 대통령을 보러 갔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한 뒤에 이제 보스를 만나보시죠 하면서 베스를 데리고 나왔고요. 베스가 모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딸 마거릿도 나와서 인사했는데요. 사람들이 대통령 가족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베스와 마거릿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상당히 귀중한 자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당신이 저한테 보낸 편지를 모두 태우고 있잖아요.
베스, 그러면 안 돼요. 역사를 생각하시오.
바로 역사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트루먼 부부에 얽힌 일화를 들으셨는데요. 역사학자들은 이 일화를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베스 트루먼이 그만큼 사생활 공개를 꺼렸다는 뜻도 되고요. 또 베스가 남편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컸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는 건데요. 메릴랜드 대학교 머린 비즐리 교수는 베스 트루먼이 정치적으로 남편에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생각합니다.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때 베스와 의논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베스가 남편과 주고받은 편지 일부를 불태웠기 때문이죠. 딸 마거릿 얘기로는 베스가 남편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해서 국립의료원 NIH의 암연구와 다른 질병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 트루먼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고요. 남편이 하는 일을 면밀히 주시했습니다.
라디오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전혀 하지 않았던 베스 트루먼. 나중에 기자가 된 딸 마가릿을 위해서 단 한 번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정치에 관해 혹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정치에 무심한 듯 보였지만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바로 아내 베스 트루먼이었을 거라는데 많은 학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부인 베스 트루먼을 알아봤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박사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 최초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는 데 공을 세워 국가적 영웅으로 대전받았지만 서방 세계에선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제조 기술을 판매한 악명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칸 박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이슬라마바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오늘 85살의 나이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그러나 칸 박사가 자신의 밀매 조직을 통해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 불량 국가들의 핵기술을 판매한 증거를 확보해 앞서 파키스탄 정부를 압박했고 파키스탄 당국은 2004년 칸 박사를 체포한 바 있습니다. CIA는 특히 칸 박사가 1990년대 여러 차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리들을 만나 우라늄 농축시설 설계도 등 핵무기 제조 기술을 전수했다고 밝혔으며 칸 박사는 체포된 뒤 TV 연설을 통해 관련 혐의를 시인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의 공개 소환을 보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해 감시와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와 세계 기독교 연대 등 40여 개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 창건과 북한 정권이 출범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으며 이 고통이 더 악화하는데도 노동당 창당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직접적 책임은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제정을 하고 김정은이 청년들 사이에 말투와 복장까지 단속한다고 강조한 후 위반자에 대해 최대 사형 등 처벌을 강화했다며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그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가 오늘 조기 총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당초 내년 5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2019년 이후 불거진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와 실업률 급증 등 경제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가 조기 총선을 약속한 뒤 진행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기존 정당 명부에 기초한 선거제도를 개혁해 무소속 후보들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조정했지만 기존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 등 엘리트 지배계층이 선거에서 다시 승리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9일 한글날을 기념한 가운데 유엔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해마다 10권에서 12권의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VOA에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인권 최고대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등을 매년 10권에서 12권씩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내년 3월 실시될 한국 대통령 선거의 집권 여당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최종 경선 결과 이 지사가 총 유효 투표율 50.29%로 과반을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타이완 관련 통일 의지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 확보와 국가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오늘 타이완 건국 110주년 상식절 연설에서 타이완 국민이 압력에 굴복할 것이란 환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맞겠지만 황해도와 함경남도는 구름 많고 새벽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10월 10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마칩니다.